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라는 시리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세상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서 살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이자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치관, 생각, 느낌, 관계들이 왕국의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매주 왕국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을 다룰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브렌 목사님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권력, 정의, 자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러한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수 비틀즈는 당신이 필요한 건 사랑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티라터는 사랑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습니다. 또 엘비스는 그의 노래에 나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세베지 가드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가사에 썼습니다. 또 우리가 더 잘 아는 비욘세는 당신의 사랑은 지금 나를 너무 미치게 만듭니다 라고 했고 위니 휴스턴은 항상 사랑할 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높은 사랑을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가서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 젯 앤 블랙하트는 나는 락앤롤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 로스나 레오나 루치가 부른 끝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빌보드 50대 러브송 중 일부를 선택하여 결합하면 사랑은 많은 노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노래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끝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모든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사랑을 정의하려는 시도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정의를 내세우면 너무 짧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난 사랑을 느낀다. 나는 사랑에 빠진다. 나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는 내 부인을 사랑해. 나는 내 아들 사랑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해. 나는 내 개를 사랑해.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이 각각의 예를 사용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정의할 때 추상적인 개념이나 강렬한 느낌을 주지 않고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식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느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함께 완벽하게 표현된 사랑의 관계를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세 포인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 백성의 모든 특성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표현은 그분에게 발견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 완벽한 힘, 완벽한 정의, 완벽한 진실, 완벽한 자유,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각의 참된 정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셨고 표현하셨는지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영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요약하면 진정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또 아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대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경험하셨다면 이것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미끄러지고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는 몰입감, 포함함, 기쁨, 살아있는 느낌, 그냥 바깥 뛰어나가서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느낌 등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답도 다를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집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집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과 같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떠오릅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완전히 알려지지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나의 안락하게 쉬울 수 있는 곳,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곳,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외모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곳,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 눈보라 속에서 따뜻한 곳, 여름 더위에 서늘한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입니다. 내 안전한 사람,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오늘 모든 실수의 짐과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 중 하나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종 분노, 방어 또는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방어적일 때 몇 걸음을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울까?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거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사랑을 잊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 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상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는 직원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들은 15세 미만의 암 환자가 내 암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난서와 나팔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도 제목이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고등학생과 보안관의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 사고의 기도였고 또 다른 제목은 15세 청소년이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느 날 아침이 그냥 나쁜 소식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대해 말할 때 우리 세상의 부서진 상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작성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제목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모든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 깊은 슬픔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상처와 실망을 통해 우리는 이 부서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모든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 공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닮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줍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행실과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사람이 되기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 주변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강요받았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법을 배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적이라는 가르침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다면 사랑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인내심, 친절함, 시기심 없고 자랑 없고 교만 없고 명예롭고 자기 희생적으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보호하고 희망 있고 신뢰하고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